역사고전 강의를 해설하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3강을 이야기했습니다. 제3강을 이야기하면서 페르시아 전쟁의 그 큰 대결 국면인 두 개의 대결 국면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이 두 개의 전투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특히 살라미스 해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3강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가 있죠. 63페이지입니다. 책으로 치면 63페이지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고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일종의 반성적 성찰을 해보는 게 역사 철학적 사유다라고 아주 그 단순하게 역사 철학을 규정한다면 지금 우리가 역사 고전 강의를 읽으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그 자체를 해명하는 것은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의 의미를 추적해보고 그것이 여타의 여러 가지 인간의 정신적인 상황들 그리고 삶의 구조에게 어떤 삶을 해나가는 구조적인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을 따져보는 역사철학적인 논의 이게 더 우리의 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고전 강의가 그런 점에서는 참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역사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을 거대한 어떤 규모로 큰 스케일로 탐구해 가는 것도 아니고 참 어중간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그냥 해프닝 또는 이벤트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사건들을 반성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일정한 정도의 시간의 매듭이 주어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인간의 삶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미묘한 지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역사고전 강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사유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반성적인 그런 고찰들을 해나가는가 하는 방법을 익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쓴 책을 제가 이렇게 조금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쑥스럽습니다. 자, 살라미스 해전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투이다 이렇게 말했고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페르시아 전쟁에서 벌어진 전투지만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은 전술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서 도대체 전략과 전술은 어떤 거냐?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전략은 그 바로 살라미스 해전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투입니다. 곧 바로 이어지는 문장. 이 해전은 페르시아 전쟁을 종결지었고 그 이후로 히랍 세계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게 바로 이제 전략적인이라고 하는 말이 작용하는 범위입니다. 즉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있었던 하나의 전투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투입된 아테나이 폴리스, 좁게는 아테나이 폴리스, 넓게는 히랍 세계 전체의 어떤 투입된 자원 역량이라든가 또는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 사회적인 구조적 장치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 거는 전투에 집약되어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전투 그것 자체만 가지고 살펴보면 알 수 없는 것. 그런 점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마라톤 전투도 중요한 전투이긴 하는데, 마라톤 전투도. 마라톤 전투는 전략적인 의미가 살라미스 해전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은 전투의 기술이 작용하는 방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술적으로도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역사 고정 강의 또 바로 앞에서는 수문신을 찾아서 또 그전에는 철학 고정 강의 이런 책들을 제가 예전에 썼잖아요. 10년 전에 썼죠. 역사 고정 강의 10년 전에 썼습니다. 썼는데 이렇게 쓴 책을 이렇게 다시 해설하는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해요. 그러면 아, 역사 고전 강의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했고 도서관에서 강의를 했고 그것을 펴내는 방법이 달라졌죠. 그러면 종이로 된 책하고 그 종이로 된 책을 또 설명하고 있는 이런 오디오 녹음 파일 전술적인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예전에 종이로 된 책을 쓸 때하고 지금 이렇게 녹음 파일을 가지고 해설을 하는 것하고는 제가 의도하는 바는 다를 테고 그런 게 의도하는 바가 있다면 다를 테고 또 이것을 하는 어떤 공부의 방식이라든가 또 이런 의도하는 바를 갖게 된 이런 기술을 책이라고 하는 것도 기술이고 책이야말로 정말 인류 역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과는 조금 다른 이런 디지털 기술을 채용해서 하는 그것은 바로 제가 제 강의를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전술적인 차이겠죠.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이런 전술적인 차이를 채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 강의를 하고 강의를 전달하고 또 지식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시대적인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은 바로 저의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녹음 파일만 들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 예전에는 책으로 이걸 펴내더니 요즘에는 음성 녹음 파일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구나. 이건 분명하게 전술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의도는 분명히 전략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런 것들이겠습니다. 어쨌든 마라톤 전투하고 살라미스 해전의 전술적인 차원은 마라톤 전투가 중장보병의 팔랑크스가 평원에서 싸웠다. 중장보병과 평원. 그런 다음 살라미스 해전은 경장보병이 탑승한 전함이 바다에서 싸웠다가 아니라. 요게 전술적으로 다른 지점이죠. 그렇죠. 전술적으로 다른 지점이고 이런 전술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 직접적인 그 요인은 아테나이의 집장관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가 전함을 200척 건조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전투의 양상이 달라질 것을 예측하고 전함을 건조했다. 우리 아테나이는 평원에서 싸울 수 있는 힘보다는 바다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많다. 그러니 전함을 건조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이것도 약간은 전술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테미스토클레스가 가지고 있던 거시적인 전략적인 차원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6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국가 차원에서 월급을 주고 군인을 고용할 필요가 생겼으며 돈을 벌기 위해 배에 올라탄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땅이 없는 우기를 소유할 능력이 없는 경장보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여기도 일단은 전술의 차원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전술의 차원이긴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이로써 중장보병에 밀려 시민으로서의 발언권이 셌지 않았던 경장보병이 전쟁의 주역이 될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전쟁이 끝난 후에 아테나의 정치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전략적인 차원이죠. 단순히 페르시아 전쟁의 하나의 전투였던 살라미스 해전과 해전에 연결된 것만이 아니라 아테나의 정치라고 하는 더 넓은 범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전략과 전술의 구별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강 마지막에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4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4강을 오늘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4강도 두 번 정도 4강은 두 번 정도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적어도 4강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 내용이 압축된 부분이 있으니까 해설은 친절하게 촘촘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자, 4강의 목차를 읽겠습니다. 마라톤 평원과 살라미스 앞바다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친 히라빈들은 이것을 자유의 승리로 규정한다. 페르시아를 물리친 히라빈들, 이게 강조가 돼 있죠. 페르시아를 물리친 히라빈들은 자 전쟁이 이겼을 때 그 전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한 전쟁에 대한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 규정이 무엇인가. 이거 참 중요한데 이것을 자유의 승리로 규정한다. 이게 바로 자유의 승리로 규정한다. 이건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 아주 원초적인 의미의 기록자로서의 역사학자들은 그냥 자유의 승리라고 했다는 문헌이 있다로 그치게 되죠. 그치게 됐는데 우리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역사 철학적인 고찰을 하기 때문에 자유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헬라스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헤로도토스나 투키디데스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행간을 읽어서 알아내야 될 그런 중요한 요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해프닝이라 해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또 아예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승리는 그들에게 번영과 영광을 안겨주지만 그들 사이에 깊은 불신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게 이제 깊은 불신과 공포. 이게 페르시아 전쟁이 한참 격렬하게 치러질 때에는 단합해서 힘을 합해서 페르시아를 물리쳐야겠다 하는 당면한 목표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불신과 공포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게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페르시아 전쟁부터 시작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날 때까지가 거의 100년 가까이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헬라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심성 상태는 그거는 꼭 역사 그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도리는 없죠. 거듭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반성하는 사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깊은 불신과 공포가 아무래도 뜻이 맞는 나라들끼리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폴리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폴리스들끼리 동맹을 맺게 하고 그 동맹은 아주 자연스럽게 패권을 향한 쟁투로 진전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물리친 히라빈들이 강조돼 있고 패권을 향한 쟁투 이게 강조돼 있어요. 페르시아를 물리친 히라빈들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패권을 향한 쟁투 이게 강조된다. 유념해 두겠습니다. 자, 4강에 들어가면 역사 8권 40장부터 115장까지 아유 분량이 꽤 되죠. 60장이 넘습니다. 네, 살라미스 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살라미스 해전은 말입니다. 아테나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의 원천이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역사의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조금은 도외시하고 아테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큰 자부심의 원천이었는가 그거는 아이스킬로스의 페르시아인들이라고 하는 이 비극의 한 대목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아이스킬로스의 페르시아인들은 페르시아인들 입장에서 쓴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페르시아군 전령이 패배를 알리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니까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제 가정하고 쓰는 얘기죠. 거기에 284행에서 185행을 보면 오 살라미스여 내게는 가장 듣기 싫은 이름이여 오 아테나이여 너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가 하는 말이 코로스하고 사자하고 히라베 드라마를 읽을 때 코로스하고 사자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이스킬로스가 페르시아인들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 코로스와 사자가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아테나의 사람인 아이스킬로스가 가지고 있는 그 살라미스 해전에 대한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어놓은 것이죠. 재밌는 것은 67페이지에 적어두었듯이 아이스킬로스가 페르시아인들이라고 하는 이 비극으로 경연대회에서 우승할 때 코레고스가 연극 경연대회에서 필요한 비용, 의상, 소품을 책임지던 부유한 시민을 코레고스라 하는데 일테면 제작자죠. 페리클레스였다 이겁니다. 이것을 볼 때 아테나의 시민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페르시아인들을 몰살했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주 근본적인 자부심의 원천이 됩니다. 70페이지에 윌리엄 맥닐이 세계의 역사에서 히랍 사람들이 팔랑크스를 통해 근원적인 차원의 사회성이 생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팔랑크스는 중장 보병이 행대를 지어서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것 이게 팔랑크스죠. 그거는 마라톤 전투의 승리의 원천이 되었어요. 히랍 사람들 전체가 그게 서로 힘을 합해서 어깨를 겹고 벌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폴리스의 위대함을 느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헬라스 사람들은 중장보병의 행대, 즉 이 팔랑크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테고 그게 바로 근원적인 헬라스 사람들의 근원적인 차원의 사회성의 원천이겠습니다.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은 아테나의 사람들에게 아주 독자적인 그런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전함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그러면 아테나의 사람들이 전함으로 우리가 이겼네. 그러고 끝냈겠어요? 아니죠. 온갖 종류의 정당화가 거기에 덧붙여졌겠죠. 그리고 뭐 있지도 않았던 그런 뭔가를 가져다가 정당화시키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페르시아인들일 테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좀 극단적으로 그 속된 말을 쓰자면 국뽕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원래는 우리는 바다의 후손들이지. 뭐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동경올림픽에서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여성 선수가 금메달을 개인이 세 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아, 화려민족 바로 나오잖아요. 화려민족. 우리가 화려민족. 활 안 쓴 사람 없어요. 활이라고 하는 게 세계 전쟁의 역사에서 활이라고 하는 걸 보면 활 안 쏜 전쟁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활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활 그러면 이제 코리아하고 붙이는 거죠. 그렇게 정당화하는 겁니다. 제가 그 금메달 딴 선수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훌륭해요. 정말 훌륭하다고 훌륭해요. 정말 훌륭해. 그 금메달을 딴 경기하는 선수들 이렇게 보면 야 정말 나는 이렇게 앉아서 노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져다 붙이는 역사적 정당화, 그것이 허구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말할 수 없죠. 하다못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이렇게 획득했는데도 획득한 것에도 이러한데 온 폴리스의 힘을 다 쏟아부어서 전략 물자를 건조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싸운 전투에서 이겼다면 그것에 관한 정당화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자부심이 이제 생겨났을 텐데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 히랍 사람들이 헤로도토스가 제 8권 40장에서 115장까지를 살라미스 예전에 대해서 썼는데 그 전에 이미 헤로도토스는 3권이나 7권에서 헬라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고유한 심성 특성을 밝혀서 말합니다. 자, 3권 80장에서 인용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중 정치는 첫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니 그 이름부터 가장 좋고, 둘째, 독재자가 하는 못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소. 민중 정치에서 관리들은 추첨으로 선출되고, 직무에 책임을 지며 모든 안건이 민회에 제출되어. 그래서 나는 우리가 독재 정치를 철폐하고 민중의 힘을 늘리기를 제의하오. 국가는 민중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다레이오스가 일어나서, 다레이오스는 이제 다리우스 왕이라고 하는, 예. 저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 사람이 군주정을 갖추게 된 경위를 밝힙니다. 그런데 아테나의 사람들은 민중정치, 민주정이죠. 그리고 참주정, 이런 것에 대한 정치체제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민주정이 독재정을 이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냥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인데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 정치체제의 우월함을 거기에 부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미합중국 군대가 침공하면서 내세웠던 게 자유를 위한 전쟁인가? 뭐 이라크인가 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프리덤, 자유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명분을 붙여서 사람들을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아테나의 사람들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민주정이 독재정을 이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뭐 심지어 완전한 의미에서 민주정도 아닌 스파르테 즉 라케다이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대는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도 자유가 무엇인지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아 그것이 달콤한지 아닌지 모르신단 말이오. 그대가 자유를 경험했더라면 우리에게 창뿐 아니라 도끼를 들고 자유를 위해 싸우라고 조언했을 것이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페르시아 전쟁을 서술한 궁극적인 어떤 동기, 계기가 아닌가. 7권 139장에 있는 걸 한번 보면요. 아테나이인들은 헬라스의 자유를 지키는 길을 택해 페르시아에 부역하지 않은 나머지 헬라스 전체를 분기시킴으로써 신들의 도움으로 페르시아 왕을 물리쳤던 것이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운 델포이의 신탁에도 불구하고 헬라스를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고 서서 침입자들을 맞아 싸웠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거듭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얘기들을 하나의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것이 바로 역사철학의 과제인데 이러한 역사철학의 과제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보는 시각을 하나의 고정적으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헤로도토스의 이 역사,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읽었던 7권의 135장이나 139장, 즉 노예가 된다는 것,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 헬라스의 자유를 지켜낸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 이런 것은 헤로도토스의 저작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역사 철학적 저작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고전 강의는 3권 말미에 있는 살라미스 전투에 관한 이야기하고 4강 첫 부분에 3강 말미에 살라미스 전투 부분하고 4강 첫 부분에 그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헬라스 사람들이 또 특히 아테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철학고정 강의 70페이지까지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지난번에 제 네 번째 녹음 파일에서는 옥스퍼드 세계사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았는데요. 옥스퍼드 세계사 제1장, 챕터 1을 한번 거론했죠. 옥스퍼드 세계사 챕터 1은 지평선 너머, 그 다음에 인간 알아보기, 그 다음에 빙하시대와 인류, 그리고 지구 전역에 정착하기 결론,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결론을 빼면 네 개의 절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인간 알아보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간 알아보기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 해부학적 인간, 그죠? 해부학상 현생인류, AMH, 그리고 유전학상 현생인류, 여기 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 게 있죠. 문화적 현생인류,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예, 문화적 현생인류,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로빈 덤바, 사회성, 두뇌 진화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는 그 책을 제 1장을 쓴 갬브라우 같이 쓴 저작 공조한 책이죠. 로빈 덤바. 덤바의 수라는 게 있다. 그게 150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옥스퍼드 세계사 제1장에 두 번째 두 번째가 인간 알아보기고 세 번째 섹션이 3절이 빙하시대와 인류입니다. 예, 빙하시대와 인류에 대해서는 지리학적인 또는 지질학적인, 지리는 아니고 지질학적이죠. 지질학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뭐 지질학 연구자도 아니고 저는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이 기왕에 옥스퍼드 세계사를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2주에 한 챕터 정도 읽는 건데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해보자면 지질학적인 것, 즉 그 뭐죠? 지역 생태의 패턴을 결정하고 식량 자원의 분포와 신뢰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질학적인 거죠. 근데 지질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우주의 문제잖아요. 지구의 공전궤도와 자전과 자전축 기울기, 즉 이심률, 세차운동, 자전축 경사각 43페이지 위에 있는 그 도표 있죠. 도표를 보면 정말 아이고 시간이 100만 년 단위예요. 100만 년 단위. 자전축 경사도 26, 그리고 세차운동지수. 정말 우리는 고작 70여 년 살고 살다 죽는 우리는 이런 거 느끼지도 못하죠. 그런데 지금 느끼고 있으니 좀 심각합니다만은 이런 것들 문장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천천히 읽어나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있다. 그리고 이심률이 기후 패턴을 좌우하고 한다. 그 다음 45페이지에 보면 대양 수온과 대륙붕 이런 게 있는데 해류의 순환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해류만이 아니라 대륙과 지역, 즉 판구조 운동과 사막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막이었던 사막인 그 아프리카 지역도 원래는 사막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시대가 꽤 있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키는 말로는 48페이지에 보면 초록 아라비아, 초록 사하라가 주기적으로 출현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 북반구에서는 프랑스 남서부에서 알래스카 이르는 대규모 지역, 이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매머드 스텝, 네, 맘모스가 대표적으로 그치 빙하기에 저온에 적응한 대표적인 짐승인 털 매머드, 맘모스라고. 거기에서 생산적인 목초지 환경을 만들어냈다. 그 다음 밀고 당기기 요인과 종공장, 이거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종공장이었다는 것. 아이고 이런 것들 참 이건 정말 어렵죠. 사막, 대륙붕, 유림, 사바나, 판구조 운동 같은 밀기, 당기기 요인들은 서로 맞물리는 지구 이심률의 주기, 세차 운동의 주기, 자전축 경사도의 주기만큼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호미닌, 즉 인류가 인간족, 인간 호미닌이, 인간이, 그죠? 호미닌 아래에 사람족이고, 그게 호미닌 아래에 호모가 있죠. 사람 속. 그리고 사람 속 아래에 이제 종이 있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호미닌은 어떤 식으로 그것에 대응해 갔는가. 그게 바로, 빙하기 시대와 인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그렇게 해서 적응을 한 다재다능한 호미닌이 인류가 지구 전역에 정착해 갔는데 지구 전역을 다루는 부분들이 이제 테라라고 하는 라티우머죠. 테라. 영역 1, 2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55페이지에 보면 테라 2, 테라 3. 테라 2와 테라 3의 차이 이렇게 보면은 좀 짙은 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그래서 유독 눈에 띄는 게 테라 2에서 북위 55도 선 위쪽으로는 못 올라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라 3 정도면 전 지구에 걸쳐서 정말 빙하 지역만 빼면은 다 이게 이제 전 지구적인 확산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구 전역에 정착하기라는 부분은 좀 앞부분도 촘촘히 읽어야 되는데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꼭 유념해둬야 되는 건 56페이지 맨 아래 보면 기술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목표를 상상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이 필요하다. 실리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돌촉 화살이 쓸모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석기 시대는 트위터가 필요 없었다. 아, 이거 굉장히 재밌는. 우리에게는 돌촉 화살이 필요 없다. 돌촉 화살은 기술이죠. 그리고 석기 시대에는 트위터, 이것도 기술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기술들이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57페이지에 네 가지 그 사회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 포함되어 있는 네 가지 문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러 번 읽어서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술 혁신에 더해 사회적 상상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것들까지 자극한 사회적 맥락은 다음 네 가지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다. 바로 이 네 가지 문화적 요소가 해부학상 현생인류, 유전학상 현생인류에 더해서 제가 뭐 좀 제안한 용어인 문화적 현생인류의 특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화적 현생인류,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 즉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나 호모 사피엔스나 그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해부학상, 유전학상 현생인류의 특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화적 현생인류였다는 것이죠. 결론 부분에 있는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신드리아 쓰기 말 남극 대륙을 뺀 모든 대륙이 테라 3의 세계에 포함되었을 때 이 전 지구적으로 이제 정착했다 그 말이죠. 세계 인구가 7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추정치로. 그 다음 만 천년 동안 인구가 지금 70억 명이죠. 700만 명에서 70억 명으로 늘어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700만 명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기제들을 통해서 70억 명으로 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론 부분 읽으면서 오늘 역사고정강의 5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